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는 날 저녁 제자들이 두려워 한 방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드레 위에 도마가 있는 곳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 21절에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방금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평안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죄인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신 귀한 분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지금껏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을 받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섯 번째 축의수양의 여섯 번째 말씀,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통해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남은 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면에도 띄우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중에 믿을 만한 말이 있고 믿지 못할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 이 세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도 절대로 손해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할 믿을 만한 말.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 용서를 다른 말로는 죄 사함이라고 합니다. 자, 죄 용서 받았습니까? 예. 얼마나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예, 지난 죄는 용서 받았고요. 앞으로 짓는 죄는요. 혹시 죄를 지으면 또 용서를 빌어야지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용서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죄사함 곧 구속이라 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이다. 또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구원은 곧 죄사함이다. 죄가 용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자, 그래서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됐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용서는 반드시 죄값이 갚아져야 됩니다. 죄값이 갚아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라도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전부 다 갚아주셨어요. 완전하게 100% 갚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어도 되는 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가셨어요. 이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받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운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로 죄인입니다. 언제 죽어도 지옥 가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후회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자, 이 마음의 작정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죄인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죄인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자,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죽을지 안 죽을지 먹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남편에게 따서 줬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자, 그때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범죄는 죄를 범하는 건데 죄는 뭐예요? 불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자, 그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따먹는 날에 죽는 게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그 영이 죽은 상태로 280일을 태중에서 지내다가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이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이 한번 있죠. 근데 내 육체 속에 있는 죽어 있는 그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자, 그래야만이 내 생일이 두 개가 돼요. 각자 생일이. 내 육체가 태어나는 날,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날, 태어나는 날, 그게 거듭난 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생일이 한 개인 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일이 두 개가 돼야 돼요. 물론 두 번째 내 영이 태어나는 거듭난 날, 그날을 기억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날 반드시 그날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 그래서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 깨닫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거듭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영이 살아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은 너희 속에 있는 영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이 살아났다. 자,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 중에서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여섯 번째 축의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자, 육체 속에 영은 있는데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자,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영이 죽은 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영을,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이번 축의수양회 때 첫날부터 배웠어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조물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죠. 영이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노아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케 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열방에 흩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르게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1900년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개인이 죄를 지어도, 한 가문이 죄를 지어도, 한 민족이 죄를 지어도, 전 인류가 죄를 지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예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를 물마시듯 하며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와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번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본인은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교회 다닌 사람만 구원받고 모태교인만 구원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인이건 아니면 무신론자건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만약에 택해놨고 정해놨다면은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원하는데 사람 편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 어떤 도의 경지에 다다르면 득도를 하면은 내가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선을 쌓으면 선을 쌓으면은 좋은 데 가겠지.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직분, 선행, 열심, 주일 성수, 체험, 율법 이런 것을 하면은 천국 갈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의라는 게 얼마나 무익한 건지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같은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에서 나오지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이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한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5장 14절 16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깨끗이 못하다 그 말이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좀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더러운 옷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욥기 25장 4절 6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구더기로 보세요. 구더기 자기들끼리는 미스 월드 구더기도 있겠죠.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구더기. 자, 그러나 깨끗한 구더기. 그러나 구더기 자기들끼리는 깨끗한 구더기, 잘난 구더기, 못난 구더기 있겠지만 사람이 보았을 때는 구더기죠. 예. 이 구더기가 아무리 목욕하고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구더기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예,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조치라. 그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그럼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꼭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요. 마음의 부자 있죠. 나는 착해요. 나는 의로워요. 마음의 부자지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며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자,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면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죽음에서 나를 구출해 줬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요. 자, 여기에요. 실제 사건인데요. 깊이가 90m, 이 지름이 30cm.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다 걸려버리겠죠. 어깨 걸리겠죠. 근데 어린아이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린아이가 부주의해가지고 지름이 30cm, 깊이가 90m인 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부모도 못 건져요. 그 아이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지름 30cm의 좁은 구멍 주위에 구조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살 아이가 빠졌는데 구멍의 깊이는 무려 90m. 바닥엔 지하수가 있습니다. 애타는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겁에 질린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 어른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땅을 파기도 위험한 상황. 우선 구멍 속으로 산소부터 공급합니다. 일명 스네이크 카메라를 집어넣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보니 아이는 깊이 12m 지점에서 끼어 있습니다. 고심하던 구조대는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양팔 밑을 올가미처럼 걸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아이는 2시간 만에 환호를 받으며 극적으로 구조됐고.
자, 만약에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은 엄마가 내려다보면서 야, 기어 올라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이 구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자, 이것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아이가 사경에서 구출받았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짐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방금 보셨던 이 어린아이가 당한 이 사고보다도 더 끔찍스러운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이요. 누가 건져요? 이 세상 누구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내 의는 나의 노력이고 내 수고고 땀이고 내 선입니다. 안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나의 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쓰고 애쓰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에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가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원받기도 원치 않고 아, 앞으로 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작정과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8절에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은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예요. 막연히 내가 잘못 살았다 과거를 후회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들었어요.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믿어지냐?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믿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IQ가 높아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찾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고 기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내 손을 잘라서라도, 내 눈을 빼서라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라. 애꾼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더 나으리라.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자르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절름 발이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애꾸는 절름발이 팔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을까요? 팔 자르고 눈 빼고 다리 자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곳이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구원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제가 이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 많은 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은 오늘 이 여섯 번째 말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만약에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내 혼자 있다 할더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해놓고 가장 최고의 걸작품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어요. 자, 이 복음을 참으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자, 회개. 회개는 뭐냐면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이쪽 방향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에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뭐 별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지금까지 다 믿어지는데 혹시 자기가 구원 받아버릴까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원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회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말한 악인이 누구예요? 죄인이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에루살렘 망대가 무너졌는데 지나가는 사람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가끔 그런 사고 일어나지요. 무슨 대형 사고 말이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아마 부실 공사겠죠. 근데 그를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지나가는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단 말이요. 그 18명이 너희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죄인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돌이키는 건 뭐예요? 회개죠.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기의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지요. 모르면 믿을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는지, 나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서 천국 갈 것인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미리 다 해놨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들으면 돼요. 회개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는지, 구원해 놓으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어렵지요. 자영업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 뭐 위로금, 코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짜로 가끔 돈을 줬지요.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손 내리세요. 왜 안 받으셨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모든 그 우리의 생활이 제약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로금으로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은 국가에서 그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다 줬어요. 전 국민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줬어요. 근데 방금 안 받으신 분 손을 든 거 보니까 아마 그 안 받으신 그 돈은 국고로 다 귀속됐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 다 준비해 놨어요. 왜 못 받으셨어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몰라서도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한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저스티스, 공의 하나님이요. 허리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아요. 죄는 죄값을 물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예요.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죽어 지옥가.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해서 천국 보내.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고 지옥 보내는 게 공의고, 사랑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요. 더 큰 일이요.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요. 왜 이게 이 공의와 사랑이냐? 죄삭은 사망입니다. 죽어. 이게 공의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죽으면은 나는 지옥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죽었느냐? 나를 대신해 죽어준 분이 계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공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사랑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더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겁니다. 자, 이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의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뭘 잘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그저 공짜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천국에 데리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살인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것, 살인이요.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까닭없이 화를 냈다,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 죄값 갚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호리만한 죄라도 그 죄값을 갚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자, 근데 이 죄값을 어떻게 갚느냐 그 말이요.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값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한 사람을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때부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건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연습을 시켰어요.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여호와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죄를 짓거든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죄값을 대신 갚는데 동물을 잡아와요. 대속 제물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은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그 말은 피가 죄값을 갚아준다, 피가 죄를 갚는다, 피가 죄를 가리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피가 덮어줘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는 죄 없는 피가 돼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피가 흘려져야 되느냐?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생명과 피는 똑같다 그 말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진다고 하면 죄값이 갚아진다고 말이요. 죄값이 갚아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준다고 말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피가 흘려져야만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동물로서 연습을 한 거예요. 레위기 4장 32절 33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속죄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잡는다 그랬어요. 잡는다고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죄를 범했어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양을 잡아와야 됩니다. 양 한 마리 잡아오죠?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이 가져오는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사를 합니다. 흠이 없어요. 이 양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 사람 죄인이죠. 손을 올리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져요. 이렇게 안수하는 순간에.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졌죠. 죄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쪽이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양에다가 안수하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요. 누가 칼을 드느냐? 안수한 그 죄인이요. 만약에 양을 안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값을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칼로 찔렀습니다. 만약에 급소를 찔리지 못하면 안 죽지요. 또 찔러야 돼요. 또 찔러도 안 죽지요. 죽을 때까지 찔러야 돼요.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자,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옮겨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뿔에 바르고 내 뿔에 바르고 쏟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죄인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 양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칼로 찔러서 양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양이 죽은 증거입니다. 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요. 심판 안 받아요.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이런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제를 지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때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죄를 이 죄값을 갚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지내는 희생제사 있잖아요. 그 희생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였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었어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것은 먼 훗날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 때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여기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림자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게 그림자예요, 전부 다. 참형상은 실체는 예수님이죠.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옷을 한 벌씩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옷이냐면 가죽옷이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뻘거벗은 죄인이요. 자, 이 가죽옷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실체고 아담하와가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건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랬죠. 무화과 잎사귀 치마 만들어 입었지만 이것은 옷이 안 돼요. 가죽옷을 입었지요. 반드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담하와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하와가 죽어야 될 것 대신해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이 죽었어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이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줄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고 구원받은 아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신임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요. 둘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기름과 피를 흘려드렸어요. 기름은 최고의 선물이요. 동물의 기름. 그 다음에 피. 아벨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입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입고 있는 가죽옷을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때요? 그 가죽옷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죄 때문에 두려워 부끄러워 숨었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동물로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옷을 지어입혀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죽옷을 입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가인은 듣고도 못 깨달은 거예요. 가인은 지성이면 감천이지요. 내가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풍성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내 정성입니다. 내 땀입니다. 내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풀 뜯어먹고 있는 양의 첫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칼로 찔러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입고 있는 가죽옷을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동물이 죽었잖아요. 저도 죄인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지옥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열납했다고 돼 있어요. 기뻐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에 땀이 묻어있다 하더라도 안 받아요. 왜요? 거기는 피가 없어요. 자, 이 답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느냐.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가인의 제물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호박도 있네요. 사과도 있고. 농산물이죠.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형님, 가인의 제물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벨의 제물에는요? 피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는 바로 먼 훗날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구원받아 천국 갈 믿음이고 가인의 믿음은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의 저주받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잘못된 믿음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시길 원해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지요. 자, 그때에 온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에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월절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요. 문에다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피를, 피가 있는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요. 장자는 모든 사람의 대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1년 된 깨끗한 순양을 잡아서 양푼에 피를 받고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이렇게 발랐죠. 이 모습은 바로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이죠. 먼 훗날에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참 형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양 잡아서 피 발라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발라놓고 그날 밤에,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집 안에 들어가요. 문 닫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잡은 양을, 피는 발랐고 그 양은 불고기 해가지고 신발 신고 서서 띠를 띠고 다음날 날이 새면은 이제 출애굽이요. 안심하고 양고기 뜯어먹어요. 근데 이 집안에 있는 많은 집들이 있었겠죠. 각 가정마다 어떤 집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뭘 본다 그랬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입니다.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에요?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피를 안 바르고 팥죽을 발랐다, 돼지 피를 발랐다, 뭐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또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장식을 했다. 안 됩니다. 뭘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집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 없는 그 보혈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해요. 지옥 안 가요. 그걸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해요. 안 믿어요. 그 사람 지옥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하는 자로,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요. 자, 이것도 그림자라 그랬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에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모형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대속죄일날 염소 두 마리를 잡아와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매년 7월 10일이요 대속죄일이요. 이날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해줘요. 속죄는 뭐예요? 죄를 덮어준다, 죄를 가려워준다, 죄값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그래요. 근데 그 염소 두 마리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대속죄제의 제사의 순서입니다. 염소 두 마리라고 했죠. 자, 이 그림에서는 흑염소네요. 흑염소 두 마리 잡아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습니다. 한 마리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가 돼요.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염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왜?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먼 훗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연습이고 그림자. 또 한 마리가 있죠. 염소 두 마리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 염소에 또 안수해요.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염소에